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보신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러한 문맥 가운데 등장합니다.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륵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도록 원하는 바도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도 그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이렇게 사무쳐 바울 스스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했죠. 바로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울의 선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 했는데 내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끊어줘도 좋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안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거든요.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보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씨가 있었죠. 이스마엘이란. 그러나 다 같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낳는다고 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녀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서 난 자, 즉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9절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씀으로 난 자야만이 진정한 그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행위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14절 오늘 보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죽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관건은 하나님 마음이랍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가 어떠한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설명을 볼까요?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절. 그런즉 유대임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로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찬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위하려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중요한 내용만 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어떤 자들이,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믿부심은 구약 성경에 썼던 어휘를 따지자면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패하겠느냐? 다시 말해 그가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성실이 그치겠느냐? 그에게 그 믿음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나아가면 더 바울이 이야기가 나아가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 나의 범죄함, 나의 우매함, 나의 불신함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셨다면 어찌 내가 심판을 받으리요? 헛갈리죠. 아니 그렇다면 모든 건 결과론입니까? 죄인과 선인을, 의인을 구별하는 그 구분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아까 봤던 로마서 9장과 연결지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를 들어 이 바울은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많은 잘못들이, 거짓말들이 그의 죄가 되어 심판의 날에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결코 실패함도 없습니다. 그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믿지 아니하고 아니 믿는다 하였다 배신하여 배교를 하고 심지어 이단에 빠질지라도 그러한 것들로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그는 지옥에 갈 자유가 없습니다. 그는 불신하여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선택을 받아 매사 모든 걸 심지어 악행도 잘 됐다고 나중에 역임을 받는 데까지 이르고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망할 수밖에 없다니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맞나요? 라는 질문이 드실 겁니다. 충격적으로 바울은 지금 이 설명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교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겐 지금 이것이 처음에 충격적인 얘기로 다가오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택받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죄인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선하게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지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 그게 아니라 너희가 다 그렇게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여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지금 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다.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으니 지금 보니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들은 너희가 지금 율법을 지켜 거룩하고 선하다 하나 실상 너희는 이방인과 다름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그 죄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들은 내가 약속의 자녀로 부른 자들인데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충격적 사실이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 긴 세월 이방인들에게 이방 국가에게 핍박을 받으며 나름대로 고초를 겪으며 신앙을 지켜왔다 자부했는데 이렇게 반전의 결과가 나오다니 말이죠. 그럼 얘기를 다시 돌려봅시다. 선택받은 자인 줄 알았는데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었고 선택을 받지 않은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뭔 죄인가요? 그들은 또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로움에 더 멀리 더 멀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장면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대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율법학자,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도덕군자, 최고로 윤리적인 착한 사람과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의 능력을 얘기하죠.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통인 걸 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못해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낳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육이 아니요 영으로 나야 된다. 끝으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하고 이렇게 왜 들려하면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나 이방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죄 없는 의로운 신분으로 그러한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 내가 왔다. 내가 그 옛날 노뱀처럼 들리게 되리니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게 되는 것들이요. 이내 앞에 설명 이어지면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그래서 1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왜 헛갈리게 처음에는 이방은 버리고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 같다가 또 바울 때 와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을 택하시는 것 같다가 이리저리 와리가리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왔고 왜 그렇게 해오시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 안에 한 명도 빠지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오면 늘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만인구원론이냐? 어떤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느냐?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능력과 범위가 얼마나 무한히 열려 있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저에게 누가 와서 만인 구원입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지옥 한 명도 안 갑니까? 하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하려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모릅니까? 제 마음이 아니니까요. 오늘 보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고르셨겠죠. 다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하신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니 저를 위하여 지금껏 이렇게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시고 야곱에게 씨름도 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 하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애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에 탈락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자람으로, 여러분의 그 어떤 부족으로, 불신으로, 능력 없음으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음으로 자꾸 하나님이 세우려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없다.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믿지 않음도 거짓말도 범죄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나에게는 복을 받을 원인이 없는데 믿음이란 우김으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복을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남포교회 청년들과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사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